지난 한 세 달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의 예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교과서를 삼아서 그 예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세 번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가,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본질, 예배의 대상,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두 줄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일정에 간간이 포함된 활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무슨 활동을 하듯이 그냥 간간이 포함이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인 반응이다. 그냥 삶 전체가 다 포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다. 그리고 예배는 오직 구원받은 자만 드릴 수 있다. 믿지 않은 분들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들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4장을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신약시대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구약이 있고 이제 신약이 있는데 신약식 예배,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를 하고 있어요. 뉴 테스터먼트 처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신약시대가 이미 열린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구약식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불행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낡은 예배를 치우시고 새 예배를 창시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을 철폐하시고 신약을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의 차이,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예배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다. 맥아더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 예배를 영광스러운 예배, 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인데 거기에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신학이 있다. 그 신학이 어디에 자세히 잘 나타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다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예수님과 사마리아 그 여인과의 그 대화를 담은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근데 바로 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특별히 New Testament Church, 신약교회의 새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경배 아니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이제 여러 차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 예배자, 예배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10번이 나와요. 10번. 우리가 오늘 여기 본 것처럼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 계속 나오잖아요. 월십, 예배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 예배의 본질적인 모든 요소가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신 신약시대, 신약시대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이 안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쭉 풀어나갑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40년 전쯤에 메가더 목사님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은 책이 예배라는 책이에요. 본인이 지은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고 지금까지 본인 교회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그 책이 예배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부터 그 교회 모든 사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예배가 이게 예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피상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늘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던 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 역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 3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지 이런 것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오는데 4장 3절 가서 보시면 유대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이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게 신약시대 땅인데 신약시대에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런 땅이 크게 저기 빨갛게 밑에 돼 있는 저 부분이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 유대 지방의 수도 예루살렘이 저 안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 옆에 여리고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주 무대는 저 위에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호수가 거기가 갈릴리 나사렛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자신의 도시라고 했던 가버나움도 있고 저 위가 저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껴있냐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마리아가 껴있습니다. 사마리아. 저 사마리아에 지금 세겜,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된 그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 도시가 저기 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직접 지금 유대, 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있는 지금 갈릴리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뭐 우리 같으면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가지 않겠어요? 저게 제일 가까운 길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길을 택해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저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서 그래서 쭉 올라가갖고 그래서 사마리아 다 비껴간 다음에 저 위로 해서 그러고 갈릴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킬로미터를 더, 옛날에 여러분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이 사마리아를 싫어했으면, 그렇죠? 저렇게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가는 거는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길 지금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여길 지금 통과해서. 메가더 목사님 책, 예배 책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썼죠. 킹 제임스 성경에는 must란 단어가 쓰여 있다. 읽으신 분은 한번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예배란 책에. 그러니까 다른 버전에는 쓰여 있지 않은데 킹잼 성경에는 must란 단어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needs란 단어가 있어요. must, needs, go through 이렇게 돼 있어요.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need까지 나오니까 must가 있고 need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성경이 뭘 표현해주고 있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거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다가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만나기로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만나는 그 일이. 그러니까 must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need, NEED 필요하다 할 때 그 need란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면서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만남이고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만남이고 맥아더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거룩한 만남,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딱 때가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의 수가 지방을 이제 지나가게 됐다. 사마리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된 혼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옛날에 왕국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해서 각각 40년, 40년, 40년에서 120년을 다스렸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BC 975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래서 노인들의 이런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뻣뻣하게 나가다가 그래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 열 지파가 있고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의 두 지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쪼개진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255년 동안 존속했는데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고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19명이 100% 다 사악한 자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배도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고 BC 721년에 아시리아의 이제 사르곤이란 이런 그 장군에 의해서 멸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 살고 있던 대다수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가서 보면 아시리아가 이주 정책을 펴요. 그래서 바빌론 등등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난한 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주해온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피가 섞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형태가 돼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혼혈 민족이 생겨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게 나중에 확장이 되면서 그 전체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피가 이제 섞이니까 순수하게 유대인을 주장하는 이 남왕국 유다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아니 어떻게 피가 섞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멸시의 대상이 됐어요. 열왕기하 17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교도들이 이주를 해서 그래서 이제 혼혈 민족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짬뽕 종교를 만든 거예요. 짬뽕 종교를.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에 이렇게 이 민족들 곧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손들의 자손들이 이제 피가 섞였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도 피가 유대인들의 피가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 뭐 가서 이제 읽고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을 섬겼으며 이교도들이 가지고 온 그런 형상들 이걸 섬겼으며 자기 조상들의 행한 대로 그렇게 이날까지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가지고 온 그런 그 이방신 섬기는 그런 풍습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섬기던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가지고 이거 두 개를 믹스를 하이브리드 종교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이교도들의 종교 플러스 그 다음에 구약의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두 개를 이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잡종 종교 아니면 잡종 신학, 이 하이브리드 이렇게 믹스가 돼 있는 이와 같은 그 믿음 체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의 어떤 의식을 살짝 이렇게 덮어갖고 그래서 유대인들 의식 같으면서도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형태의 그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혼합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멸망한 다음에 한 400년쯤 지났을 때 BC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닥쳤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스 문명권 안에 들어가던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의 갈등이 아주 심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배척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리심 산에 우리도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들만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저 위에 이제 세겜, 저 세겜 있는 데가 저 사마리아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또 여호수아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반은 에발산에 서고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저 에발산에 서서는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외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런데 세겜이 저 두 산의 사이에 놓여있는 골짜기 평야예요. 그래서 세겜의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세겜의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심산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쪽에 있는 게 남쪽이고 이쪽에 있는 게 북쪽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산이 한 800m, 900m 이렇게 되는 이런 산이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 평야가 형성이 된 요 도시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세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복을 선포하라 그랬냐면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건 가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 복을 주라고 복을 선포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그리심산이 우리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요 지역에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 이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이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형태 이 모든 게 진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BC 330년경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도 유대인들이 못 살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개돼지 취급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저 그리심 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성전. 근데 한 200년 지나서 BC 128년에 마카비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런 왕이 등장을 해서 사마리아의 신전을 제거해버립니다. 성전 어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어디다 또 하나 이런 걸 짓고 가짜를 만들어갖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성전을 훼파했어요. 그 성전이 제거되지 않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그리심산에 폐허가 된 성전터에서 예배를 드린 거 예수님 때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지금 구글이나 이런 챗GPT 가서 살펴보면 지금도 한 800명 정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매해 6월경에 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모여서 자기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저 그리심산에 있던 그 성전에 폐허가 된 거기서 본인들이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라 그러고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그 여인의 그 이야기의 핵심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하도 배척을 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놨고, 그렇죠? 그게 다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선포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돼서 모세 오경에 따라서 우리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BC 721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한 700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대우는 나병 환자 대하듯이, 나병 환자, 그렇죠? 나병 환자가 오면, 그래서 멀리 피해서 도망다니고 손가락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가셔서, 그래서 그 물을 딛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거,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묻잖아요. 9절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벌써 보기만 해도 이 사람 유대인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무 비즈니스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지금 접근하시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배,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운명적인 만남, 그렇죠? 예, 운명적인 거룩한 그런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예, 다른 사람도 다 피해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과 함께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가서 보니까 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물 기르러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 물이 내 안에서 생성이 되고 내 옆에서 생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내가 주는 이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나는 우물이 돼갖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물이 될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호기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나타나더니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더니, 이게 보통 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보통 물, 이거 금방 감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이. 무언가 심오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랍비들,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라고 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를 꺼내서,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생님이요, 그 물,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물, 계속 솟아나는 그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물 길러오는 거 이 떼약볕에 너무 힘든데 이거 좀 그만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여자가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15절 16절에 무슨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주겠다 안 주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남편을 또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게 그 내 말이 진실이다, 그 얘기하면서, 내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데 내가 정말 진실을 얘기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이 여자가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대원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원자신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특히 신명기 19장 가서 보면 거기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킬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모세와 같은 그런 그 대언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모세오경에 나온 그 말씀 등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이 사람은 혹시 모세가 이야기한 그 대언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대언자십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대언자의 의미가, 이 여자가 알고 있는 그런 대언자의 의미로는 모세오경에 나온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신 그 대언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 이야기가 그냥 물 깃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무언가 영적인 깊은 진리가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아, 남편이 몇 명이 있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의, 그렇죠?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 특별한 이런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여자가 그래도 똑똑한 거죠. 그래서 금방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중요한 문제가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당신은 대언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곧바로 뭐 얘기를 꺼내느냐,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경배했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하고 본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갈등, 이분이라면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길로 왔다가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예배로 넘어간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받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유가 단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 그러고, 자기들은 쫓겨나서 지금 그리심산에서 할 수 없이 가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끝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끝났고 새롭게 예배 드리는 이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리던 그런 그 예배 끝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경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 경배하는 게 사실은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걸 것으로 표현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걸 표현할 때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 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들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의 이야기는 다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도 유대인들이고 전달해 준 것도 유대인들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들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어로 가서 보면 true worshipp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대로 번역하면 참 예배자들은, 참 경배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어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이랬는데, 영어로는 true worshippers 이래서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인들 예배드린 건 그건 영과 진리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말 진실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그런 때가 오고 있는데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그런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여기도 must란 단어가 또 쓰인 거예요. must란 단어가. 그렇죠? 자, 이거 가서 이제 상황을 가서 보시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어떤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모세가 정해준 그런 규례에 따라서 절기에 또 정해진 이런 안식일에 뭐 해갖고 여러 가지 절차, 뭐 향을 피우고 뭘 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그냥 드리면은 그날 예배를 잘 드린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진실하게 드린 그 예배는 받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요?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교회에서 신학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때가 지금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말 그대로 그냥 의식적인 예배입니다. 의식, 엄격한 의식을 따라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어느 절기에 뭘 하고 뭐 순서마다 해서 시간이 다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해갖고 그 형식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드린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이제 그렇게 하던 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짬뽕이라고 그랬잖아요. 짬뽕. 짬뽕이다가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예, 여러분 엘리야하고 바알의 대언자들하고 대결하는 게 갈멜산 가서 보시면 막 떠들고 막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교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본인들의 그 잡신들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시끄럽고 아주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제는 그런 거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식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식 예배도 아니고, 그렇죠? 아, 이제는 새로운 때가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제는 그런 때가 왔다. 사마리아식 예배도 아니고 유대인들식 예배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신약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유일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받으실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특정 장소가 아니고 특정 형식이 아니고 특정 시간대에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가 왔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젠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뉴 테스터먼트, 신약시대, 뉴 테스터먼트는 예수님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뉴 테스터먼트 신약 시대예요. 그 신약 시대가 다가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완성할 텐데 그러면 모든 구약 시대의 형식적인 이런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철폐가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도기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도기에 서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태어나셔서 구약 시대 모든 것대로 하시면서 신약 시대를 여셨으니까 예수님이 딱 중간 과도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엔 구약이 있고 한 손엔 지금 신약을 지금 예수님이 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구약식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조금만 있으면 갈보리 십자가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건 다 철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 체제가 확고히 성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구약이 끝난 거예요. 구약. 구약이 끝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가서 보면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을 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상속 언약 하시는 분이 죽었잖아요. 죽음으로써 새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신약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이름만 한 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 군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통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자, 이거를 더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승천 사건 이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어떤 일을 하세요? 예루살렘이 다 훼파되고 그리고 구약시대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이 완전히 훼파가 돼서 그래서 더 이상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타하는 게 뭐예요? 한번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구약시대에 있는 그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데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저렇게 성전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든 이런 그 예배 절차가 완전히 없어진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AD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세요. 그래서 그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구약식으로 유대인들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것은 끝이 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 그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다 해서 신약시대 예배를 여시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정말 히브리서는 대단히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가서 보니까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 나이가 든 어르신들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만인 제사장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다 얻은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시면 구약 시대에 부족한 것들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4절 가서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 예수님은 죄들을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였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 영어가 너무 쉽습니다. It is not possible 돼 있어요. It is not possible, impossible 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애들 다 아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짐승을 드리고 피를 흘렸어도 그걸로 죄를 덮는 거, 잠시 잠깐 덮는 건 가능해도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런 예배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 여러분 의자가 있어야 앉을 거 아니에요. 의자가 없어요. 왜 없어요?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앉았다는 건 뭐예요?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일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 희생예물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짐승을 가지고 무슨 형식을 가지고 뭘 해서 하는 그런 방식, 어떤 꼭 장소에 어디 그 특별한 장소에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린 때가 이제 끝이 났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구약시대 희생제도는 다 끝이 난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의식, 절차, 희생제사, 안식일 준수, 의례적인 예배 모두 영원 무궁토록 폐지가 된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금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규례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도 폐해졌어요. 골로새서 2장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준수하던 거,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슨 날 지키는 거, 그렇죠? 월삭, 초하루 지키는 거, 안식일 이런 걸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예수님이 이루실 그와 같은 단번 속죄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모든 걸 완성해서 이제는 그림자를 섬길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참 우리 킹제임 성경 그대로 번역하니까 안식일이 없어지면서 예수님 주는 안식이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레스트란 단어는 안식으로 번역을 해야 이 안식일의 그 안식이 여기 안식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바로 안식일 제도가 보여주는 그 안식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해야 그 안식일의 주인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무궁토록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부분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내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근데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드리던 예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던 그 예배보다 더 나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시대가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접했던 유대인들의 그 구약식 예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잡종 그런 그 예배에 그 예배하고 우리 예배가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자, 그러면서 AP 깁스라고 하는 이분이 현대교회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해서 지적한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소위 기독교의 공예배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가서 보면 기독교화된 유대교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기독교 예배, 신약시대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데 가서 가만히 보면 어떤 거예요? 유대교에다가 무언가를 살짝 이렇게 입혀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는 얇은 베일을 덮은 이교도들의 예배다. 드리는 예배가 이교도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처럼 드리고 있는데 거기다 뭐 하나님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뭐 예배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유대교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은 구별된 제사장 계급뿐이었습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이 만든 사제직, 즉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직자 제도는 기독교 예배의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날 성직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입고 있으니까. 예. 유대교는 땅의 성소 또는 건물을 중요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성별된 예배 처소를 매우 중시하며 그 건물을 교회라 부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성전. 그 목사가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약식 지금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AP 깁스가. 유대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어. 제단. 그래서 여기 제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강단이에요, 강단. 강단. 예.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와서. 기독교는 화려한 건물 안에 제단을 세우고 그 앞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병, 빵도 놓아두고 그걸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주합니다. 여기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구약식 예배라는 거예요, 저게. 저게 명동성당에서 추기경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그래서 저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수의 기독교가 다 저런 식으로 성전이라 그러면서 비슷하게 구약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탈피해야 된다. 메가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메가더 목사님 얘기하는 거, 저런 거 탈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있냐. 지금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무질서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실 것이다. 이게 이겁니다. 그게 사마리아식 예배예요. 사마리아식 예배 꽝꽝대고 시끄럽게 하고 저 안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공간이 없어요. 저 안에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죽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송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걸 드리고는 너무 좋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걸 예배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식 유대인들의 그 예배 형식도 안 되는 거고 그 저렇게 무질서하게 꽝꽝대고 저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 것도 하나 그림이 더 있나 모르겠네. 없나 보네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철폐가 됐다는 거예요. 폐지가 됐다. 유대인들 방식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무질서한 방식도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그런 형태의 예배, 그 예배를 세우러 내가 왔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도 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하나님과 직접 나가서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 나갔는데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이걸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외적인 것, 상징적인 것 이런 데 치중하지 않고 내적인 것, 진정으로 옳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구약시대의 그 낡은 예배인가? 아직도 목사를 제사장으로 알고 강단을 또 이런 걸 성전이라 그러고 제단이라 그러고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구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구약, 이미 2000년 전에 폐지가 된 구약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혹은 신약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신약엔 자유롭게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이런 때가 아니냐 하고 사마리아식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로 오늘 아침에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두 개를 다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리셨어요. 이제 그건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공예배든 아니면 삶의 예배든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